일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설교와 무관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 봉독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 말씀, 그 복음서의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거기 보면은 빌라도가 물었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중하게 존대어를 쓰는 그런 말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무게가 좀 안 살아나질 않는다. 이게 요즘 성경들은 좀 뭔가 묵직한 게 없고 예전의 성경이 좋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으라 뭐 이렇게 하는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헬라 원어에는 그렇게 무슨 존대어가 있고 좀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영어에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개역 성경에 예전에 영향을 입은 분들은 가라사대가 여전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묵직하게 들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도 자칫하면 그것이 영향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때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참 복음 전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성경이 어떤 그런 기록된 모드 어떤 형태 가지고 잠깐만 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용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뭐를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프리뷰처럼 간단하게 말씀을 시편 128편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더욱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들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규명하고 또 그에 대한 적용을 많이 얘기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런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천국은 이러하니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울사도 나중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더라 전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맨 끝에 끝절을 보면 끝장 끝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 사실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출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완결까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와 구원의 바른 정의를 알 수 없고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합니다.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얘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을 우리가 조명할 때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나 자칫하면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러는 바로 알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와이 화재 사고 소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아연씩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그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최첨단의 어떤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하와이 미국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가지고 바닷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목숨을 구하려고까지 하게 되었는가? 어떤 그런 조기 경보도 없고 어떤 구제책도 없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매우 정말 다크한 그런 스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어두운 그런 상태에 계속 있고 100여 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아직 생사여부가 확인 안 된 사람들이 천여 명이 남았습니다. 아마 하와이에 한 번 정도 방문하신 분들은 지금 요번에 그 화재 난 데를 아마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라하우안가 거기에 이제 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가장 먼저 정착하고 하와이 네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히스토리컬 사이트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밀집한 그런 지역이죠. 상가도 많고 그런 곳인데 거기서 불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아직까지도 제대로 여러 가지로 회복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고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제가 이제 목회심정에도 적었지만 어떤 경고도 없었다는 게 참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좀 떨어져서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는 거기서 그런 사고가 있었다. 아유 참 그런 일이 하고 우리는 그냥 또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지만 하와이에 자신의 연고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가 연고지가 되어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참 너무도 무거운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분은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우였죠.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회 심정에도 글을 써 올렸지만 그 참담한 사고를 생각을 할 때 영혼에 닥칠 재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아무런 경고가 없죠.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그런 사고를 어떤 사람들이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고로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하신 게 갑자기 닥칠 영적 재앙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 하와이 사고를 보니까 정말 영적인 멸망이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그렇게 가까이 터질 위기에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경고가 너무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머릿속의 생각을 좀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시대 사람들은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이 영원한 멸망에 대한 소식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사이렌이 이제 울리는 거죠. 지금 그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울려야만 되는데 안 울리는 그런 문제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나 그런 경고음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냥 그런 음을 소거시켜버리는 영적 세력, 그런 영적 활동들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문제보다 흥미를 자극하는 이 가짜 영적인 그런 문제들에 더 흥미를 갖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라든지 UFO라든지 그 미확인 비행물체 있잖아요. 그 요즘에 외계인 봤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10피트 된 그린 브라이트 그 사람은 아닌데 뭔가 그런 비잉이 나타났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졌거든요. 외계인 보셨어요 요즘에? 하여간 외계인 봤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UFO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제는 뭐 정부에서 이제 인정을 했다 UFO 뭐 하여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흥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하고 싶어서 좀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어요. 어떤 그 Living Water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분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혹시 UFO 믿느냐고. 믿는데요. 외계인 믿느냐고. 있다고 믿는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느냐고. 그거 모르겠대요. 그게 뭐죠? 무슨 문제죠?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요즘에 눈에 띄는 그 영화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소아 납치하고 학대하고 하는 이 성학대하는 그런 다른 영화를 이제 좀 기울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넷플릭스의 1등 1순위를 차지한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1순위예요. The Pope's Exorcist.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한국말로 하자면 뭡니까? 교황의 귀신, 교황 직속 귀신 추방 신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엑소시스트가 그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 축사하는 일이죠. 예, 사악한 그런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이제 엑소시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가톨릭의 예, 배경을 두고 예, 만든 그런 영화죠. 근데 이게 인기예요. 영적 주제 같잖아요. 근데 제가 또 영적인 그런 거 이게 또 일이라니까는 제가 궁금해서 안 볼 수가 없어서 봤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거나 어떤 진짜 사탄의 그런 존재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엔터테이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클래식한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영화 하나 보고 나 영적 세계에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보다는 그냥 영화 한 편, 영화 두 편 보고 또 무슨 재미있는 어떤 그런 그 소설 같은 거 읽고 아, 내 영적 세계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거 큰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부분 가지고 사람들을 예, 현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인데, 자 한번 어떻게 전체를 잘 보시는지 제가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뭘까요? 잘 보셔야 돼요. 깊은 협곡이 이렇게 드러나고 화성일지 목성일지 한번 좀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에 비해서 보신 분들 조용하세요. 뭐 그래서 자 뭘까요? 이게 괴물의 얼굴일까요? 외계인의 얼굴? 한번 머리를 한번 좀 모든 총 지력을 총 동원해서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짐작하셨어요? 아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럼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시무시하죠. 매일같이 만나는 대상인데 알몬드예요. 알몬드. 그렇죠. 부분만 보면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전체를 보기 시작하면 확연하게 모든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진짜 영적인 세계, 그 세계에 대한 전체적이고 진실된 이야기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영화 몇 편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장래의 인류 역사에 펼쳐질 진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읽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셨잖아요.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해라.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해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태초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그 하나님과 견주어서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존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했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주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딱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틈타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존재들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이 하나님의 영화를 대신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진보가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분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면서 전체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저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장래를 알려면 먼저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을 기억해야 돼요.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제가 괄호 안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하나님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엘로힘은 영어로는 Almighty가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항상 이 성경에서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이티 파워, 전능하신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예, 바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 있어요. 그 브레시트가 바로 이 태초라는 말이고요. 바라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힘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보도록 하시는 거였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목적이 있어요.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순종함이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존재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하나님의 법보다 오더는 사람이 만드는 세상의 가짜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그 부분에다가 다 집어넣고 눈을 부분에만 매게 만들고 전체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저희들이 예전에 봤죠. 골로새서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하늘에 있건 뭐 땅에 있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왕권이나 주권 권력 권세나 할 것 없이 영적이건 물질이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 즉 예수인데 즉 성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에 반발한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새벽별, 예, Bright Morning Star 그렇게 얘기하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침에 뜨는 별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 새벽별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많이 들어보셨죠? 루시퍼가 같은 말이에요. 이 영적 존재는요 아주 빼어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요. 거의 완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피조물들을, 자기도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들을 매료시킬 만한 정교함을 지녔던 자예요. 그런데 후에 그가 어떤 이름으로 낙인이 찍혔습니까?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루시퍼가 바로 사탄입니다. 옛 뱀입니다. 즉 에덴 동산의 그 옛 뱀이에요. 그런데 그 자가 하던 일이 뭐냐면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예요. 이 계시록의 기록이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바로 앞두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미혹하던 자 과거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혹하고 있는 자예요.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만 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를 못 보고 부분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열심히 살고 사회 문화와 문명 속에서 살고 그렇게 뭔가 계속해서 어치바하고 성취하고 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부분 속에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전체를 못 봅니다. 그러나 멸망은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깨워주시고 권고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계를 미혹하는 사단이 지금 어떻게 미혹을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무시하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잊어버리건 무시하건 창조 목적을 무시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우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많아졌죠? 그래요. 그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많은 뭐 캔슬 컬처라든지 뭐 그런 것들 보십시오. 그냥 문화를 취소시키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핵심에는 엔타이 갓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즉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배경이 있을까요?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더욱더 부추기고 유혹하고 세계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순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일을 이미 그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내렸어요. 자기가 떨어져야 하는 그 불못에 사람들도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피조물들을 미혹하니까요.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제가 뒷부분은 저희 적어드리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늘의 별들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별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즉 피조물들 중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창조된 그런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메신저가 있고요. 가브리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수행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거기에 별의 3분지 1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런 숫자가 함께 이 루시퍼, 이 사단과 함께 내쫓기게 돼요. 동조한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고 했을 때, 사단의 나라를 세우자고 했을 때 거기에 동조를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데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쫓겼습니다. 함께 교회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이죠. 권세를 잡았지만 하나님께서 한정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러나 지금 권세를 잡았는데 그 권세 가지고 뭔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안 보면은 부분에 보면은 그 사단의 그런 주는 것이 너무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저 공중권세 잡은 자 뭐 그렇게 하면서 그죠? 이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렇듯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불법을 조성하는 거예요. 롤리스한 그런 거를 그게 합법인 것처럼, 그 불법이, 하나님의 불법이 합법화되는 그런 세상이 무엇이죠? 이 세상이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그래도 괜찮다고, 하나님 존재 같은 건 잊어버리라고, 어차피 세상 살다가 눈 감으면 그만 아니냐고. 여러분, 그거 부분이에요. 전체를 못 보게 만드는 거짓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와 법을 무시하고 살도록 조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신 것처럼 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으로 이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질서도 그렇고 세상의 질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사단과 그 졸개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 문명은 혼돈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연결되는 데서 혼돈이 있을 때 거기에 폼이 생기도록, 질서가 생기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혼돈이 사라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체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나의 인생은 뭐 때문에 있지라는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요, 정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왜 요즘에 외계인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지금 살게 됐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결별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전체를 보면은 왜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보따리 풀어나시들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외계, 다른 계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하계 밖에 다른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는 글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만든 자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해요. 차츰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려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살아도 부분에 살다가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일을 획책하고 있는 미혹하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 법도,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 창조 목적대로 우리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나의 아이덴티티가 뭘까?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정체성이 뭔가? 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뭔가? 이 세상이랑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게 된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예요. 그냥 세상은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다스리게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를 위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면 예수님이 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하셨죠. 왜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자,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이 세상이 동원하는 어떤 물질과 무력과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내 부하들이 동원되면 내가 그런 무력으로 이겨서 내가 지켜졌을 것이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하속에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가 원한다면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들 내가 동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도록 그래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문명과 문화, 그 모든 인류의 역사입니다. 모든 나라들은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은 인류의 히스토리 속에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다시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런 반복으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발현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죠? 하나님 나라의 바탕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파운데이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그것을 지켜나가시고 다스리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 문명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미혹하게 하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 나라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용도 자칫하면은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적인 것들이 팍 들어와요. 어차피 세상에 있는데 그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나 그런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면 교회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속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부부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를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부분에 걸고 사는 모습인데요. 부분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끌어들이는 이방 종교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미혹하는 영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까지도 교회까지도 그렇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구하게 하잖아요. 물질을 주세요. 제가 물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분 때문에 전체를 상실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왜 사는지를 답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미혹해하는 영 앞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바탕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주 세상 나라 백성들하고 달라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동원하는 방법, 수단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달라요. 목적과 수단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목적과 수단은 어떤 걸까요? 세상 문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베이스가 너무도 달라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베이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주 달라요. 그러나 그것이 믹스가 될 때 무슨 맛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버려지고 발로 밟힐 뿐이다. 교회가 맛을 잃으면, 그 베이스를 잃으면,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를 잃으면 하나님 나라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 서적을 섭렵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인생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인생을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자의 의도, 디자이너의 의도가 모르면, 그 모르면 어떻게 인생을 얘기하겠어요? 부분만을 얘기할 뿐이죠. 전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면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사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일반 여느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내가 사는 방식이 다를까 같을까? 내가 추구하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내가 잘 산다고 가치를 정해놓은 것이 같을까 다를까? 그거 고민해야 해요. 정말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민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너무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거꾸로 보시지는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면 그때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구하여라.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냐는 그 등식은요, 이 세상의 심리의 기본이에요. 나의 어떤 기름은 필요가 채워져야 그 다음에 뭔가 더욱더 고결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을 찾지 않겠느냐. 위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리학의 아주 기본이에요. 나의 어떤 필요,
건강의 필요, 내 어떤 생리적인 필요,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나의 어떤 그런 이 주변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뭐 이래야지 그 다음에는 내가 영적인 거 이런 것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사람이다. 이게 세상의 얘기거든요. 세상의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더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해지는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서 청지기 삶을 살고 이 세상의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게 미혹하는 자의 역사예요. 더해주는 것 그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의 음성입니다. 제가 감히 도전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혹시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은지, 더해지는 것 그것에 먼저 마음이 다 가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 구하고 그에 대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한번 볼게요 라는 그런 은연중에 마음이 있지 않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